제40장 대화 기록 두 번째. 시간 1936년 10월 17일 오후. 장소 고랑서 기숙사에서. 감정과 영적인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영성의 냉담함은 본래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의지의 기능을 배우기를 원하시므로 실제적인 영적 체험에 있어서 늘 영성이 냉담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비록 외면의 뜨거운 감정은 없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만족할 때 기쁨이 충만하지만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평안 안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의 평안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빛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반드시 얼마의 간격들, 진들, 혹은 하나님과 너무 멀다고 느끼는 등의 느낌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격들은 반드시 제해져야 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접촉에 있어서 항상 쉽게 간격이 생기는데 이러한 간격은 발을 씻음을 통해서 제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3층천 위로 감정이 초월하는 느낌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초월하는 체험을 얻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큰 관문을 통과하는 즉시 얼마의 초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이런 체험이 있다면 당신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갓 구원받았거나 이기는 생명을 갓 얻었을 때 혹은 갓 헌신했을 때 당신은 지극히 기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면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간격을 제해야 하고 한면으로는 특별한 기쁨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초월한 기쁨은 마치 술 취한 것 같지만 신선한 생명은 영적인 정신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마음속에 그다지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구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강건하여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늘 바로 지금 나는 강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사람의 아멘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아멘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아멘한 그것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주여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즉각 그러한 체험들을 얻게 됩니다. 모든 감정적인 생활은 당신이 의지를 사용할 때 이루어지고 기타의 생활은 반드시 기타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냉담하고 때로는 뜨거워지는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알고 가장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계시해 준다면 우리는 기도하려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때 담담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담담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늘 한두 시간의 가장 냉담한 기도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뜨거운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나의 가장 냉담한 기도도 들으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내의 냉담함과 뜨거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고 감정이 뜨거운가 그렇지 않은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허다한 뜨거운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의 냉담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압니다. 아내 성령의 인도. 신약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성경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을 먼저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에게 성령이 당신 안에 있다면 그분이 어찌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구하거나 그분을 앙망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침을 구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각 방면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아주 일리도 있고 사람들이 찬성할지라도 그 일은 여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은 지금까지 실직하지 않았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믿는다면 성경을 읽지 않았을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은 당신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아내 음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누님은 구원받은 지 3개월쯤 되었는데 두 달 전에 나의 자영이 그녀를 데리고 성찬을 먹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다시 가서 먹으려 할 때 마음속에서 평안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녀는 성찬을 먹는 사람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후에 다시 갔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을 느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 나는 나의 것을 먹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고는 또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옳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말에는 일리가 있지만 아내 성령의 인도는 이치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녀는 잘못된 것을 알고서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거기 가서 성찬을 먹는 것이 틀린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자영은 그녀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내 남동생에게서 미혹을 받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한 번도 누님과 이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는 누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누님에게 주신 인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이유 등을 따라서는 안 되며 아내 성령의 작은 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집회 가운데 자유하고 붙잡히지 않으며 초월하는 영. 질문. 집회 가운데 영 안에 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집회 가운데에는 자유하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면 영을 해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집회를 인도할 때 당신이 짐에 눌려 있는 채 사람들의 영을 열어주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짐이 있는 영은 성령을 표현해낼 수 없으며 오직 열린 영만이 성령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회 가운데 올 때는 반드시 가볍고 무거운 짐이 없는 영으로 와야 집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미 어깨에 짐을 지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의 짐은 질 수 없게 됩니다. 나에게 반드시 빈 어깨가 있어야 두 번째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미 짐을 지고 있으면 당신은 그로 하여금 다시 두 번째 짐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은 결코 집회 때에야 짐 없애기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회에 올 때 당신에게 짐이 있다면 먼저 당신은 반드시 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만약 맡길 수 없는 짐이 있든지 혹은 어떤 짐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짐이 있다면 반드시 의지를 사용하여 이 짐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은 군대에서의 명령과 같이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는 이 짐을 제거하고 거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 천사, 사탄, 악한 영 모두를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짐이 당신을 떠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이 소리를 내어 반대하면 그 짐은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 안에 압력을 받지만 짐이 당신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당신의 영이 침체된 것이므로 이때는 당신의 영이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영의 침체는 밖에 짐이 당신을 누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냉담한 느낌이 당신의 영을 누른 것입니다. 침체된 영은 무거운 짐에 눌린 영과 다릅니다. 그것은 사방이 냉랭하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의지를 사용하여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지를 사용하여 영을 해방해야 합니다. 영을 해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미는 능히 당신을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당신의 영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사방이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당신을 찬미합니다. 비록 나의 영은 늘 변하지만 보좌 위에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미한다면 당신의 영은 하늘 위로 이끌릴 것입니다. 침체된 영이 자유함을 얻지 못할 때 때로는 발 씻김을 받아들이는 것도 크게 유익합니다. 만약 당신이 냉담할 때 한 형제가 당신과는 달리 영 안에서 뜨겁다고 합시다. 이때 그에게 만약 발을 씻기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영은 함께 높이 이끌릴 것입니다. 선포의 효력. 질문. 어떤 때는 마음속의 근심으로 인해 기도를 해도 효력이 없는데 선포를 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답변. 어느 날 주님이 길에서 시장하셨을 때 멀리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는데 나무에는 뜻밖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음날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말이 성취되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서야 주님의 말씀이 대단함을 알고 주님께 이 일을 고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그에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에게 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하나님은 역시 그에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산더러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산을 다루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산에게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한 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로 전진할 수 없게 하는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등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을 얻을 수 있지만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신이 산에게 나를 압박하고 나를 가로막는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거절하노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무를 마르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군대가 사병에게 전진하는지 혹은 후퇴하는지를 명령하는 것과 같이 많은 곤란과 질병 등은 이런 명령으로 제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위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역시 이 비결을 적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앉은뱅이를 만나 곧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고 명했습니다. 바울도 귀신을 쫓을 때에 직접적으로 귀신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선포입니다. 어떤 일들은 당신이 기도해야 하고 어떤 일들은 당신이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것을 배운다면 많은 어려움을 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포로서 당신의 태도를 표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서 오는 생각을 거절하면 사탄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모두 마귀, 곧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떠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그가 떠나기를 명령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데에는 상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는 곧 주님께 참여하고 주님의 피의 구속에 모든 권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비록 사용한 자구가 틀리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들과 관계가 없었으므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중얼거리는 말에 효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 이름과 연합할 때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만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공식은 소용이 없고 오직 믿음만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의 생활. 우리는 이김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의미이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 안에서 자신을 본다면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자신입니다. 우리가 첫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김이 되시기를 앙망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김이 되시기를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기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어려움을 처리하는가? 집회 가운데는 늘 합당치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사역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항상 권면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늘상 합당치 않은 말을 하는 형제는 꼭 그가 그러한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문제점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의사들은 머리의 병을 고치려면 머리만 봐서는 소용이 없고 반드시 온몸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병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생활에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가 바뀌려면 그 사람 자신이 반드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의 행위만이 바뀌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도울 때 사람의 행위를 개선시키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의 문제점을 찾고 그의 근본 원인을 처리해야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믿음은 가장 기묘한 일로 영적인 일을 실제화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며 외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수 있을 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형제의 집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길은 가족의 불신을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다만 거기에 서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주님의 약속 위에 서서 사탄에게 나와 나의 집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탄도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서지 못할 그때 실패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이렇다면 사탄은 당신에게 방법이 없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실하고 변치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보겠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궤계의 첫 단계는 당신에게 하나님과 상반되는 하나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그가 만들어낸 환경이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주 후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사탄은 내게 와서 너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보라. 너의 병은 아직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나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를 치료하겠다고 말했는데 어찌하여 또 기도를 하느냐고 하시며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여기에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크게 떠들어대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당신의 말씀만이 가치가 있고 믿을만하며 환경은 모두가 사탄의 연기일 뿐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신실하고 믿을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침상에서 찬송가 123장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내가 일생 동안 가장 즐겨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믿음의 노래해 또다시 찬송해 주 내 노래 밤새도록 퍼지기 원한다 퍼지기 원한다 라는 가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후에 주님은 과연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은 오직 하나의 상황 곧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면의 상황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사탄의 말을 듣고 환경이 좋지 않음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서 있다면 당신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신용이 좋다면 담보가 필요 없지만 신용이 좋지 않다면 반드시 담보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담보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그가 한 말마다 모두 사실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가 제공하는 사실은 왕왕 그가 만든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용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 필요 없고 담보가 필요 없으며 다만 그분의 말씀하심만으로 족합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몇 마디 말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승천 등에 관한 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어떠한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성경 말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믿음을 산출하게 합니다.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미하는 것만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